시사 와이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와이드 장량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예, 한반도는 지난 주말에 이 소환이 지났고요. 다음 주면 대한이더라고요.
네. 이 말 그대로 소환은 조금 춥고 또 대한이 상당히 추운 절기인데요.
네.
올해는 소환 추위에 대한이 울고 갔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네. 워낙에 또 이 대한이 소환 집에 몸녹이러 간다는 말도 있는데요.
예.
뭐 올해는 절기도 무색할 만큼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주민과 통화하신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올해는 그 추위 때문에 그 아사자보다는 얼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정도인데요. 뭐 이제 1월인데 염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추위가 빨리 물러가야 될 텐데요.
네.
지난주에 미국의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평양을 다녀갔죠.
네.
사진을 보니까 그야말로 겪어보지 못한 혹한의 얼굴이 꽁꽁 언 것처럼 보이던데요.
네. 목도리를 꽁꽁 싸맨 모습 사진으로 봤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주 내내 주목했던 얘기죠. 미국 인터넷 업체 회장과 또 미국의 전 주지사의 평양 방문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간단하게 먼저 살펴드리죠.
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미국의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의 방북과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내각, 또 북한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꼽혔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지난 한 주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초점으로 열어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원기입니다.
예, 지난주 내내 관심을 끌었던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이 최근 그 3박 4일간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번 방북을 그렇게 썩 호의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구글 방북단이 언제 평양에 도착했죠?
네, 빌 리처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슈미트 구글 회장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방북단에는 리처드슨 전 주지사를 단장으로 모두 9명으로 꾸려졌는데요. 이들 일행 중에는 리처드슨 전 주지사의 고문인 한국계 미국인 토니 난궁 씨와 구글 산하 연구소인 구글 아이디어의 제로드 코언 소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방북단의 성격이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출발에 앞서 이번 방문이 개인적 방북일 뿐 미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는 또 이번 방문 기간 중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를 만나 그의 상태를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 석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이번 방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미국 정부는 이번 방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때마다 이번 방북단의 방문이 경솔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렇긴 해도 미국 정부도 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케네스 배 씨 문제 등과 관련해서 아주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눌런드 대변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방북 자체에 대해서는 경솔하다고 표현하면서도 방북한 인사들이 귀국 후 전하는 말을 기꺼이 청취할 것이며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다소 그 관심을 표한 건 사실입니다.
네.
이 방북단의 평양 일정은 어땠나요?
네, 방북단은 3박 4일간 평양에서 머물었는데요. 이 기간 중에 예상대로 평양의 그 김일성대학과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조선컴퓨터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에 육자회담 북측수석대표인 리용호 부상 등 외무성 관리들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그리고 기자회견도 했죠?
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평양을 떠나기 전날 AP통신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신들이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와 실험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북한에 손전화와 인터넷을 개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도 했고요. 이어 북한 주민들이 손전화와 인터넷을 활발하게 더 이용하면 형편,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네. 북한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서 또 기자회견을 또 했죠.
그렇습니다. 구글방북 때는 10일 베이징으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이번 북한 방문이 매우 성공적이고 생산적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그 새 정부와 관계 개선에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리들이 한국의 새 대통령, 즉 박근혜 당선인의 최근한 발언에 매우 고무돼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케네스 배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케네스 배시의 건강이 좋은 상태며 사법 처리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배시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북한 당국이 배시 아들이 쓴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방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시각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번 방북을 마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향에서 좋은 선택을 한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 득보다 실이 많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3박 4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친 구글 방북단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 그리고 인터넷 개방을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굳이 평양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번 방북이 북한의 점진적 변화의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갖는 상징성 때문인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방북을 지나치게 정치적 잣대로만 잴 필요는 없다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다음 달에 새 정부가 들어서죠. 그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이명박 정부보다는 대화 쪽에 더 무게를 둘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5.24 조치를 어떻게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문에 5.24 조치가 시작됐었죠.
네, 벌써 3년 가까이 됐네요.
네.
네, 2010년 북한이 한국 해군 함정인 천안함을 폭침한 것으로 밝혀진 뒤에 내려진 이 경제 제재 조치입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이 모두 중단됐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와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인 지원도 북한의 취약 계층에 보내는 것만 제외하고 모두 보류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에서는 5.24 조치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5.24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본과 윤병세 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본과위원회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해 11월에 한 얘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급 대화, 정상회담뿐 아니라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남북 간에. 그래서 남북 간에 많은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같은 인식을 해야죠. 남북 간에.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통일부가 인수위원회에 또 업무 보고를 해야 할 텐데요. 그때 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업무 보고가 16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네.
예, 5.24 조치의 현황과 남북 간의 신뢰 구축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 공약,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불리는데요.
네.
예,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업무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5.24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은 그 시간이 갈수록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제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보다는 북한과 교류해온 남측 민간 기업들에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서 주로 나오는 주장인데요. 지난해 8월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2011년 말 기준 국세청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106개 업체 중 193개 업체가 폐업되었습니다. 5.24 조치에 따른 우리의 경제 손실이 약 9조 원으로 추산되고 약 30만 개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인수위원회가 원로학자들의 조언을 듣는 자리에서도 이 5.24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인도적 지원 분야부터 이 5.24 조치를 풀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국방 분야에 대해서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탄도미사일 문제인데요.
네, 역시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장수 간사가 한 말입니다. 김장수 간사는 노무현 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이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서둘러서 전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을 두 번이나 발사한 만큼 이 안보 대비 태세 점검이 가장 급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사거리 800km면은 어디까지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는 겁니까?
네, 한국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 북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네,
이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국방에 관한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박 당선인이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는데요. 장거리 미사일을 조기에 전력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예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건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인권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다시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에 올랐다고요?
네.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가 매년 1월마다 연례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하는데요. 북한은 11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에 올랐습니다.
네. 연초부터 이 북한에는 뭐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유가 네. 뭡니까?
북한은 김씨 왕조 외에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최악의 박해국이란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기독교 신도란 사실이 발각되면 구금과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고 99%가 법적인 절차 없이 관리소로 끌려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단체는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평양은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신도가 많았었는데요.
네.
하지만 김일성 전 주석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1960년대까지 숙청과 탄압을 가하면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존재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950년대 숙청 당시 기독교인임을 감추고 살아남은 지하 기독교인들의 후손들, 그리고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를 믿은 뒤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독교 신도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관리소에 끌려간다고 했는데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는 겁니까?
오픈도어스는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15호 요독관리소에만 기독교인 6천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기독교도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됐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단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된 겁니까?
100명이 넘는 반탄 요원들을 중국에 파견해 탈북자를 돕는 기독교 선교사들을 색출하고 일부는 암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네.
단둥에서는 이미 선교사 한 명이 독살됐고 다른 한 명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또 선교사들이 성경과 관련 자료를 북한에 보내는 북중 국경지대의 밀수로를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밀수꾼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기독교를 강하게 탄압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오픈도어스는 북한이 기독교를 서방 세계와 연계해서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 왕조 우상화와 정권 유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기독교가 인간에 대한 우상화를 죄로 여기고 또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점, 그리고 사랑과 용서,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북한 정권이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은 우상화와 취약한 권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기독교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란 겁니다.
네. 그런데요. 막상 북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돕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와 관련 단체들입니다.
네.
또 북한에 공식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미국의 사마리탄스 펄스, 또 조선의 기독교인 벗들 등 많은 단체들이 바로 기독교 단체들이기도 합니다.
네,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북한 말고 또 어떤 나라들이 그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에 올랐습니까?
북한 외에는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뒤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북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등이 차지했습니다.
네. 짤막하게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이 국제인권단체들이 UN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했다고요.
예. 세계 4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연대가 지난 8일에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조사위 구성을 촉구하는 소환을 미국과 한국의 외교 장관들에게 전달했고 앞으로 유럽과 일본 등의 외교 장관을 면담한 뒤 같은 소환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단체는 북한 안에서는 공포 정치 때문에 누구도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또 비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단체가 대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운동이 국제사회에서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끌고는 있지만 북한에서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보호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엔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단체는 오는 3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를 겨냥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건 기자와 함께 인권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이번에는 유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부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지명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참 앞서서 차기 국무장관을 지명을 했었는데요. 이어서 네. 지난주에는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 후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국방장관에는 공화당 출신의 척 헤이글 전 네브라스카 상원의원이 그리고 중앙정보국 국장에는 존 브레넌 현 백악관 대테러 국토안보보좌관이 지명됐습니다.
네. 네, 먼저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인물이죠.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죠.
예, 지난 1946년 출생이니까 올해 생일을 맞으면 67세가 되고요.
네.
지난 1996년에 처음으로 네브라스카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2002년에 재선이 됐습니다. 2008년에 은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투텀 임기를 두 번 상원의원을 역임을 한 것이죠.
네.
은퇴 이후에는 조지타운 대학 에드먼드 월시 외교대학 교수 또 대통령 직속 정보자문회의 공동의장 또 아틀란틱 카운슬 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헤이글 전 상원 의원의 군 경력도 상당히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헤이글 전 의원은 보병 분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죠. 퍼플하트 훈장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네.
보병 분대의 어린 남동생 팀도 함께 나란히 싸웠는데요. 베트남 전쟁 중에 형제가 나란히 한 분대에서 이렇게 싸움을 한 것은
네.
헤이글 형제가 유일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각각 별도의 작전에서 동생이 형을 또 형이 동생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식에서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척 헤이글 전 의원은 국방장관이 되면 아주 미군에게 필요한 지도자라고 격찬을 하면서 상원에 아주 조속한 인준을 촉구를 했습니다. 헤이글 전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상원의 인준 이 되면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방장관이 되는 셈입니다.
네, 상원 인준 전망 어떻습니까?
예, 잠깐 말씀드리면 내각의 장관이나 각국에 파견하는 주요 대사들, 행정부의 주요 요직들은 상원이 인준을 승인을 하는 그런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네.
한 사람이라도 거부를 하게 되면 인준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주 시간을 장시간 끌어서 참 곤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개인적인 문제를 들거나 아니면 또 행정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헤이글 전 의원의 인준이 쉽지 않습니다.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헤이글 전 의원이 이란의 유화적인 자세를 또 보이고 반이스라엘 성향의 발언을 자주 해온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헤이글 전 의원은 과거에 그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동맹국들은 핵 을 가질 수 있으면서 이란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네.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러 차례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을 반대를 하고 이란과의 직접 협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그 공화당 의원들이 더 크게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헤이글 지명자의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원 의원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공개적으로 내가 나서서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한 의원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네. 하지만 인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의 그 공화당 최고 지도자인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방장관 지명자라면 누구든지 간에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긴밀한 관계 또 이란의 위협 그리고 강력한 미군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헤이글 지명자가 국방장관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청문회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좀 호의적인 네. 말은 아니죠. 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린지 그레함 공화당 상원의원은 좀 더 노골적인데요. 네. 헤이글 지명자가 아주 큰 논란이 되는 지명자라고 지적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 in the face nomination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인선을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존 브래넌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25년간 중앙정보국 CIA에서 근무한 정보계의 베테랑입니다. 상당히 과묵한 인물인데요. 네. 그 지명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말을 했는데도 전혀 웃지를 않아서 네.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터 그러니까 1기부터 백악관 대테러 국토안보보좌관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아주 긴밀하게 보좌를 한 인물이고요. 네. 특히 지난 2011년 9.11 테러를 일으켰던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에 대한 공격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브래넌 지명자의 그 인준 전망은 어떤가요?
예, 헤이글 그 국방장관 지명자보다는 좀 수월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들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진보주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혀 부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브래넌 보좌관은 지난 그 2008년 오바마 행정부가 첫 출범할 때도 첫 번째 CIA 국장 물망에 올랐었었는데 네. 그가 그 부시 행정부 시절에 이른바 강화된 신문이라고 불리는 그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고문을 허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후보에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브래넌 보좌관 뭐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리비아 벵가지 미국 대사관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브래넌 지명자의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2기 내각의 주요 인사 지명자들도 알아봤습니다. 유미정 기자였고요. 여기까지 한반도 뉴스 초점 정리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사 상식으로 이어가죠.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입니다. 럭키 들으시죠.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Ooh. They don't know how long it takes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Every time we say goodbye, I wish we had one more kiss. I'll wait for you, I promise you, I will.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sea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Though the breezes through the trees are most so pretty, you're all I see. As the world keeps spinning round,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we're in love in every way, lucky to have stayed the way I've stayed, lucky to be coming home someday.
YD 시사상식. 오늘은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통일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 기본금을 새해부터 5,600달러에서 6,600달러로 1,000달러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던 정착 기본금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해 인상한 겁니다. 통일부는 이번 인상에 따라 연간 140만 달러의 예산이 더 투입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정착지원금 제도는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본금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모두가 받을 수 있고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하는 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지원금도 12,000달러 정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장려금 제도를 늘리는 대신에 기본금은 줄이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500시간 이상 받거나 자격증을 따는 경우 1년 이상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나옵니다. 지난 2005년에 시작된 정착 장려금 제도는 수혜 인원과 지급 금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OID 시사상식. 오늘은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와이드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열어봅니다. 이번 주 이현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축구 대표팀의 주 공격수지요. 정대세 선수 소식 갖고 오셨다고요.
네, 정대세 선수가 한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게 됐습니다.
네.
지난 10일 한국 수원 삼성 블루잉스 구단과 입단 계약을 맺고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한국의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미국 CNN 방송과 일본 NHK, TBS 방송 등이 기자회견을 찾았습니다. 또 국제축구연맹 FIFA 공식 홈페이지는 AFP통신의 기사를 메인 뉴스로 내거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대세 선수는 등번호 14번을 받았는데요.
네.
전통 있는 수원 구단에 입단하게 돼서 영광이라면서 독일에서의 경험을 잘 살려서 수원이 이번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수원 구단이 어떤 구단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995년에 창단된 구단인데요. 그동안 한국 프로축구 K리그 공식 대회에서 22번이나 우승한 한국 프로축구 최고 명문 구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또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 리그와 아시아 슈퍼컵 대회에서도 각각 두 번씩 우승하는 등 국제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정 선수는 오랫동안 프로 선수 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없다면서 수원 삼성에서는 꼭 우승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 선수가 지난해 11월부터였죠. 한국 프로축구 진출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달 만에 성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 선수는 지난해 11월에 독일에서 뛸 당시에 한국에서 뛰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K리그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그 무렵에 처음으로 정대세에게 관심을 보인 곳이 수원이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협상이 진행됐고요. 그 사이에 다른 구단에서도 제안이 왔지만 수원 구단만 생각했다고 정 선수는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사이에 양측 간의 협상이 모두 마무리됐고요. 이어서 지난 8일에 정 선수가 한국에 입국했고 9일에는 기초 체력과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10일에 정식으로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정 선수는 이날 밤 비행기로 수원의 동계 전지 훈련지인 괌으로 떠났습니다.
네.
정 선수 계약 기간은 3년이고요. 연봉은 30만 달러가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이현철 기자가 직접 정 선수와 인터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 선수의 수원 입단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3일에 일본에 머물고 있던 정 선수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솔직한 얘기들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 선수 측에서는 당시에 계약에 서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해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입단이 확정된 지난 9일에야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 선수가 일본하고 독일에서 이제 프로축구를 했는데 이번에 한국 프로축구를 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정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독일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정 선수는 올해 29살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에 북한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정 선수는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일본 프로축구를 떠나서 독일 2부 리그 보험에 입단을 했는데요. 여기서 1년 6개월 뛰는 동안에 41경기에 출전해서 15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에 1부 리그 명문 구단인 FC 쾰른으로 이적한 후에는 1년 동안 9경기에 나서는 데 그쳤고 득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선수들이 경기에 뛰지 못할 경우 경기 감각과 체력 관리 또 컨디션 조정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 선수가 또 하나의 조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국에서 뛸 수 있다는 점도 한국으로 이적을 하게 된 결심의 어떤 계기라고 밝혔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제1동포 3세로 태어난 곳은 일본, 또 국적은 한국, 그리고 소속은 북한 축구국가대표팀인 정 선수의 독특한 개인적인 사정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이 때문에 정 선수는 종종 자신의 조국이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서 뛰는 것은 기쁘고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정 선수는 말했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정 선수는 지난 8일 서울에 입국하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대사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 선수가 독일로 진출하면서 다음 목표는 세계 최고 무대 잉글랜드 프리미어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한국 프로축구로 가고 말았어요.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요?
네, 정 선수도 그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꿈을 한 단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선수로서 경기에 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경기에 뛰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 선수는 현역 선수로 뛰는 한 가능성은 영원히 남아있다면서 앞으로도 꿈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의 그 아쉬움을 한국에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정 선수가 다시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실전 경기 출전이 부족했던 정 선수에게 한국 프로축구 진출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 선수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프로축구에서 또 멋진 활약을 보여줘야 할 테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 선수가 한국 프로축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문화적인 면에서는 정 선수가 한국 축구에 적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경기 면에서는 현재 팀 내에 있는 라돈치치 등 외국 출신 공격수들과의 주전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수비 선수들이 정 선수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또 집중적인 방어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 선수의 장기인 스피드 있는 슈팅과 한 박자 빠른 슈팅 연결 이것이 잘 연결되고 또 터진다면 다른 외국인 선수 못지않은 잠재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 선수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한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활약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하던가요?
네, 정 선수는 무엇보다도 우승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프로축구와 독일 프로축구를 거치면서 많은 골을 넣었지만 우승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수원 삼성에서는 꼭 우승이라는 결과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원 구단이 한국 프로축구 최고 명문 구단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정 선수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정 선수의 활약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정 선수는 올해 15골을 넣어서 팀 우승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2013년 새해에 들어서 또 정대세 선수의 또 다른 그 인생이 또 펼쳐질 텐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와에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퀸의 노래 We Are The Champion 들으시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고요.
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outs an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I need to go on.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